세계 뉴스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7일 셰펑 주미 중국 대사와 통화했다고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매트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통화에서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다뤄졌으며 이는 지난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다뤄진 내용들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후속 조치와 관련해 양국 간의 차하위 고위급 차원에서 많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방중기간 블링컨 장관이 친강 중국 외교부장을 미국에 초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방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밀러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별도 성명에서 셔먼 부장관이 통화에서 모든 범위의 현안들에 걸쳐 양측이 개방적 의사소통 창구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우리 이익이 일치하는 잠재적인 협력 분야뿐 아니라 우려 분야에 대해서도 제기하기 위해 외교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셰 대사는 이날 통화에서 양국 관계의 점진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고 중국 관영 CGTN 방송 등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5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안보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을 지원하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장갑 차량 외에 만여 기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7만여 기의 또 다른 대전차 체계와 탄약, 각종 포병용 탄약과 패트리어트 방공미사일 체계,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인 하이마스 등을 위한 핵심 탄약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침공이 시작된 이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요구와 장기적 안보 지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옌스 스톨테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발생한 러시아 내부 반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의 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테베르크 사무총장은 2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지도자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나토는 최근 며칠 동안 러시아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나 그 동맹 벨라루스가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동맹을 방어할 수 있는 우리 능력에 대해 오해를 하거나 오해할 여지는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은 다음 달 11일부터 이틀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동맹에 맞서기 위한 나토의 역량과 준비태세의 추가적인 강화 조치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은 또 벨라루스로 간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와 그의 군대 일부가 벨라루스에서 무엇을 할지 혹은 그들이 그곳에서 해체할지 결론내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나토 지도자들은 최근 상황을 감안해 나토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확전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 나토 동부 지역에 대한 방어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이 이끄는 민주공화 양당 의원 9명이 28일 타이완 타이베이 시내 총통부에서 차잉원 총통과 회담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이번 방문으로 여러분은 타이완 미국 관계에 관한 지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전날 현지에 도착해 사흘간의 방문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정 중 우자오셰 타이완 외교부장이 주최하는 만찬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미 의원들의 이번 방문이 지난 수년간 이뤄진 미 의원단 방문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종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활동 증가와 공동핵계획 탓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력 강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동맹국과 역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공개한 2024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은 북한과 관련해 대북방송과 인권증진 활동에만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5m, 서해 북부는 0.5에서 2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하며 미한 군사활동 탓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 국무부는 군사훈련이 순수 방어 목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활동 증가와 공동 핵 계획 탓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전날 나온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과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의 그 같은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단지 우리의 양자, 삼자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거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22년 8월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훈련을 재개했을 때 북한은 이미 그 해에 6차례에 걸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고 핵실험장 복구 노력도 한창 진행 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일본과 함께 오랫동안 실시해온 양자, 삼자 군사훈련은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이며 군사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지역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의 영향력을 활용해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고 협상장으로 복귀하도록 북한을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루덴코 차관과 류 대표는 26일 베이징에서 만나 특히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한반도 긴장과 대립의 근원이자 문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수년간 한반도에서 미국과 동맹들에 의한 불균형한 군사활동의 전례 없는 증가와 공동 핵 계획 실행으로 인해 지역의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의 이 같은 활동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전략적 균형을 훼손하고 긴장 고조와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핵 무력 강화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럽연합이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U 대변인은 27일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대화 제의에 건설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는 26일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군사 정치 정세가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대결 행위들과 수사학적 위협 책동으로 1950년대의 조선전쟁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위력한 자위적 핵 억제력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철저히 보장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전쟁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동맹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3국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핵전쟁 발발 임계점을 거론하며 핵무력 강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동맹국과 영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Rhetoric aside, again, our focus is on working with our allies and our partners in the region to ensure strategic stability, peace. That includes extended deterrence.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관련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의 초점은 확장 억제를 포함해 전략적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영내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선 핵실험과 같은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북한이 언젠가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한 것을 들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추가 언급이나 시기에 대해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hings like nuclear testing, we've known for a while, as you've heard us say, that North Korea at some point will conduct a nuclear test. I don't have anything to announce, nor would I.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는 잠재적인 침략과 불안정 해결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는 26일 한반도 정세가 6.25 전쟁 당시를 방불케 한다면서 긴장 수위가 핵전쟁 발발의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위력한 자위적 핵 억제야말로 조선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철저히 보장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전쟁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한일 3국 간 확장 억제 메커니즘의 구체화 계획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관계에 가치를 둔다고 답했습니다.
We very much value the relationship that we have with Japan and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certainly continue to work very closely with those allies to find opportunities.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 및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며 우리 국가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해 이들 동맹과 계속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보존하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영내와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라이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지난 주말 러시아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과 북한의 추가 무기 이전 정황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이전에 제공한 것 외에 새롭게 제공할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맞아 북한에서 열린 대규모 반미 집회를 비판했습니다. 한국계인 영김 하원 의원은 북한의 이런 공세를 억제하는 데 있어 미국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존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26일 북한을 힘의 우위에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에 북한은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항쟁의 날을 기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며 우리는 북한 정권을 있는 그대로인 깡패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힘은 공격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닝 라루타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핵야망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인권유린 그리고 불안정한 지도력은 국제사회의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영내 안전과 세계 안보에 대한 이런 위협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심하지 말고 계속 경계하며 단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리사 맥클린 하원 의원은 북한의 공세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맥클레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미국을 전멸시키기 위해 집회를 열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노골적인 위협에 대해 수수방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맥클레인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27일 오후 4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대규모 반미 집회를 열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 군중집회가 각도에서 진행됐다며 평양 집회 참가자들은 단호한 보복 성전으로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에게 무자비한 징벌, 철저한 방멸을 선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날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군사 정치 정세가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대결 행위들과 수사학적 위협책 등으로 1950년대의 조선전쟁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자위적 핵 억제력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철저히 보장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전쟁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담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은 VOA에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북한의 도발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미국은 핵무기 등 모든 범죄의 능력으로 뒷받침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동맹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외교 국방당국 국장급 협의체인 미일 확장 억제 대화를 교체하고 영내 안보와 핵미사일 방어 정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영내 미국 전략자산의 가치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26일부터 이틀간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확장 억제 대화 EDD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27일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일본은 미일 동맹의 핵심인 확장 억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지속적인 장으로서 2010년 EDD를 창설했다며 이날 회의 개최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이번 EDD 회의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며 미일 양국은 EDD에서 확장 억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영내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전략 무기 통제와 위험 감소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고 지역 억제에 기여하는 재래식 역량과 미국의 핵 역량을 검토했으며 억제 효력 강화를 위한 동맹의 전력 태세와 활동을 최적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실은 미국이 영내 미국 전략 자산의 가시성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거듭 강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잠재적 공격을 방어하고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동맹이 더 준비될 수 있도록 도상 훈련을 포함한 정보 공유와 훈련, 연습의 개선을 통해 동맹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적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조율을 개선하고 동맹의 역량과 태세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며 억제력 강화를 위해 3자와 다자 협력의 중요성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변인실은 양측이 동맹의 억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EDD 회의 의제에 정기적으로 포함되어 온 도상 훈련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 대표단은 화이트맨 공군기지의 임무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B-2 폭격기 비행 시뮬레이터를 체험했으며 B-2 전략 폭격기와 임무가 끝난 미니트맨 2 발사 통제 센터를 둘러봤다고 전했습니다. 화이트맨 공군기지는 미 공군 8항공대 제509 폭격 비행단이 주둔하는 곳으로 핵무장이 가능한 B-2 전략 폭격기 등이 이곳에서 출격합니다. 또 1995년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미니트맨의 지하 발사대, 즉 사일로가 운용되어 온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EDD에는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부차관보와 리처드 존슨 국방부 핵 대량 살상 무기 담당 부차관보, 신고 미야모토 외무성 북미국 차장과 아츠시 안도 방위성 방위정책국 차장이 참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새 로켓 발사대 주변에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사장 일대를 촬영한 27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에선 새 발사장 이동식 저립 부물의 남쪽 지대에 놓여 있는 하얀색 물체를 볼 수 있습니다. 남쪽 지대의 북서쪽 지점에 놓인 이 물체는 가로 약 7m, 세로 16m로 측정됐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 24일자 위성 사진을 분석해 발사장 남쪽 지대 약 60%를 채운 가로 약 18에서 20m, 세로 60m의 하얀색 물체를 포착한 바 있습니다. 위성사진의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어떤 물체인지는 식별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새로운 건물을 만들거나 하얀색 천막을 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혹은 단순히 바닥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하얀색 덮개로 해당 지대를 덮은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날 발견된 하얀색 물체는 당시보다 크기가 작아졌지만 물체의 크기 변화는 최소한 이곳에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새로운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서해 위성발사장의 기존 발사장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이 지점에서 정찰 위성을 발사했었습니다. 다만 당시 발사는 실패로 끝났고 이후 북한은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국가 주도의 식량 전매제를 실시하면서 아사자 발생 등 인도적 위기가 증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식량을 통제해 주민들을 복종시키는 이른바 칼로리 통치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 이시나루 지로 대표는 28일 서울에서 유례없는 정보 사각지대가 된 북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과 배경, 이를 활용한 노동당의 주민 통제 실태 등을 고발했습니다. 아시아프레스는 북한 내 취재 협조자들을 통해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북한이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방역을 구실로 개인들의 민간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통제를 강화해 주민들의 현금이 부족해졌고 동시에 식량 판매에 대한 통제까지 강화하면서 식량난이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북한이 국영 양곡 판매소의 복구를 꾀하면서 시장에서의 식량 판매를 억제하는 식량 전매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시장에서의 식량 진열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4월경부터 시장에서 극히 소량의 판매는 묵인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북한이 식량 통제를 강화한 데 대해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경제난과 사회 혼란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관리 차원의 조치이면서도 식량 유통의 주도권을 시장으로부터 탈환해 국가 전매제로 이행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식량을 국가를 통해서야 입수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만들면 사람들이 나라가 아니면 정부가 하라는 대로 또 해야 되는, 그러니까 먹여줄 테니까 말을 들어라 라는 칼로리 통치, 칼로리원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을 가지고 통치한다. 이게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국영 양곡 판매소가 시장 가격보다 싸게 쌀과 옥수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킬로그램당 시장에선 쌀은 6,000원, 옥수수는 3,000원 수준이었지만 양곡 판매소는 쌀 4,200원, 옥수수 2,200원의 고정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겁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다만 자유롭게 구매할 수는 없고 월 1회 1인당 5kg 정도를 3대 단위로 판매하는 방식이라며 약 일주일분에 지나지 않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싼 가격 때문에 처음엔 대체로 환영했지만 공급량 부족으로 국가 전매제가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식량 확보량을 늘리기 위해 협동농장 주변의 농지 관리를 엄격히 하고 논밭과 창고에 군부대 병력 배치, 농촌으로 통하는 도로상에 초소 설치와 화물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이시마루 대표는 전했습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또 개인과 민간의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는 2018년부터 강화됐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비상 방역을 구실로 더 수위가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사회주의 행위라며 신흥부자를 일컫는 돈주의 활동을 탄압했고 도매와 운수, 차량 서비스, 음식업 등의 금지와 제한뿐만 아니라 탄광과 어업을 관장하는 기지도 많이 해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소규모 경제활동에도 간섭과 통제를 강화해 2명 이상을 고용해 빵과 떡 등을 제조 판매하거나 의류품 봉제, 리어카를 이용한 짐 운반을 제한했고 니발과 매대에서의 소음식업, 자전거 수리 등도 협동조합에 편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이로 인해 도시 주민들의 현금 수입이 크게 줄고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도 고갈되면서 일찌감치 아사자 소식이 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는 아사자가 발생했다라는 보고가
우리 협조자들한테서 또 들어옵니다. 주로 노인 그리고 어린이들 중심으로 아사자가 발생했다라는 보고가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이시마루 대표는 현금 수입이 격감한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식량 전매제는 결정타가 됐다며 시장에선 주식인 쌀과 옥수수에 대한 판매가 엄격하게 규제돼 일반 주민은 국영 양곡 판매소에서의 구입과 직장에서의 소량 배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 보릿고개를 겪는 과정에서 국가 보유 식량이 줄어 지방 도시 주민과 노동자들에게 공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취약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기근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월달 들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많은 우리 협자들이 거의 한결같은 보고 아사자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자살자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영양 실조로 걸린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아니면 가출하는 상황 이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보고가 많아집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앞서 지난달 말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 내 아사자 발생이 예년에 3배에 달하고 자살자는 지난해보다 40% 정도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는 김정은 체제의 칼로리 통치는 배급제 등 사회주의 체제 복귀를 통해 주민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지만 성공 여부는 시간이 더 지나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조치가 결국 북한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내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 초청될 것이라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밝혔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무단 불참했던 북한이 8년 만에 다시 올림픽에 나올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27일 파리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IOC 대변인실은 이날 최근 북한이 파리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다른 모든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2024 파리올림픽에 초청받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파리올림픽 참가를 위해 IOC나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에 문의를 하거나 접촉해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IOC가 정한 올림픽의 날인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세계를 향해 부단히 전진해가는 우리 체육인들이 있어 국제올림픽경기대회 창공에는 우리의 남홍색 공화국기가 앞으로도 계속 휘날리게 될 것이라고 밝혀 내년 파리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에 불참하면서 IOC로부터 올림픽 출전 자격을 정지당했다가 지난해 말 기한 만료로 징계가 자동 해제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도쿄올림픽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뒤 선수 보호를 이유로 올림픽 불참을 통보했었습니다. IOC 이사회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해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IOC가 주관하는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못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모아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이날 경기도 파주 국립 6.25전쟁 납북자 기념관에서 열린 제10회 6.25전쟁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에서 미한 정상회담, 미한일 정상회담, 유엔 인권결의 등을 통해 납북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은 6.25전쟁 중 한국 국민 10만여 명을 강제로 납치한 뒤 북한에 억류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성토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납북된 희생자들에 대해 지금까지 생사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유엔에서 북한의 강제 납치 문제를 다루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미국은 납북 피해 국가들을 지지하며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에서 오는 29일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화상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유엔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납치 문제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면서 행사 개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이 공동 주관합니다. 주 유엔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은 27일 VOA에 미국은 자국민들 북한의 강제 실종 피해자가 된 일본과 한국 등 모든 국가들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중대한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파트너, 동맹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 계기를 포함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미국 측은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것이 이번 심포지엄의 주요 목적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유엔 일본 대표부는 설명했습니다. 주유엔 한국 대표부는 황중국 대사가 이날 행사에서 한국인들이 북한의 납치 강제 실종이라는 반인도 범죄의 최대 규모, 최장기간 피해자임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보편적 가치와 규범 중시 기조하에 강제 실종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강제 실종 방지 협약 가입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소개할 것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는 2024년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10주년인 점을 상기하며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 핵개발 문제와 함께 안보리의 주요 의제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할 것이라고 한국 측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의 마츠노 히로카즈 내각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상이 기조연설에 나서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를 비롯해 공동 주최국 대사들이 각각 연설합니다. 또 1997년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 씨의 남동생이자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회 대표인 타쿠야 씨 등 납북 피해자 가족들도 나와 국제사회에 협력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패널로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 이정훈 전 한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그리고 주북한 대사로 근무했던 콜린 제임스 크록스 주한 영국 대사가 참여합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13명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8명은 사망했다며 5명만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가 적어도 17명이며 북한 정권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8명에 관해서도 설명이 매우 미흡하다며 북한 당국에 해명을 요구해왔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나 이 사안은 이미 종결됐다며 2014년 10월 이후 일본의 공식 협의 요청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대북 우선순위로 다루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한국전쟁 당시 국군 포로를 비롯해 1969년 대한항공 납북 사건, 1970년 해군 방송선 납포 사건, 한국 시민 6명 억류 등 납북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4월 미한 정상은 공동성명에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은 지난해에도 유엔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다루는 화상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2024 회계연도 국무예산안이 공개됐습니다. 새 회계 연도에는 미국 정부의 북한 관련 예산 지출은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에만 허용한 겁니다. 이존 기자입니다.
미하원 세출위원회가 최근 위원회사나 국무담당 소위원회를 통과한 새 회계 연도 국무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3일 국무소위에서 의결된 이 예산안은 총 525억 달러 규모로 전 회계 연도보다 72억 달러 줄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수준보다 164억 달러 적은 수준입니다. 국무예산안은 국무부를 포함해 국제개발처와 유엔 등 행정부의 대외국무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예산안은 북한과 관련해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대북방송과 인권증진 활동에만 예산이 지출되도록 했습니다. 미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네 나라입니다. 북한 관련 인권증진 활동과 관련해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기금과 경제지원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대북 방송과 관련해선 방송 시간을 전 회기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예산을 대북 방송 운영과 탈북 난민 지원 등에 사용해왔습니다. 예산안에는 쇄회기연도에도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예산안에는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 국무예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그 밖에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 상황을 캄보디아에 대한 미 정부의 원조 제공 조건 중 하나로 명시한 조항이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하원 세출위는 역시 북한에 대한 지원의 국방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 회기연도 국방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에 한해선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국방 예산안은 국방부와 정보 관련 기관 관할 아래 있는 부처 및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상원 세출위원회는 아직 국무 예산안과 국방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한 한국계 러시아인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계 외국 국적자로 된 첫 제재 대상인 최천곤은 본래 최천곤이라는 이름의 한국인이었으나 범죄 혐의로 지명 수배를 받자 러시아로 도피한 뒤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고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최천곤은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몽골엔 한내울란이라는 이름의 위장회사를 세우고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했고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명과 공동투자 형식으로 러시아 무역회사 엡실론을 설립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인 서명과 한내울란, 엡실론 등 단체 두 곳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는 만큼 그의 한국 내 금융망 접근을 차단해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이번에 포함해 총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 기관 47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가상 자산 탈취를 통한 북한의 확산 금융활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 규모와 여파가 위협적인 만큼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27일 대량살상무기 확산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북한의 불법적인 가상자산 관련 활동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이날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며 이런 활동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최근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불법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사이버를 활용한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기관 절도 등의 불법 활동에 의존하고 있음을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보고서는 이러한 추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2022년 북한 행위자들에 의해 도난당한 가상자산의 규모가 그 어느 해보다 컸다고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지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는 사이버 금융 관련 디지털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무기 프로그램을 비롯해 잠재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갈수록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활용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실내로 북한의 사이버 범죄자들은 가상자산 탈취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발신자가 보낸 것으로 가장하는 이메일 공격인 스피어 피싱과 다른 악성 코드 배포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장비를 감염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외에도 랜섬웨어 공격을 한 뒤 암호화폐 파일을 복구하는 대가로 가상자산을 갈취하고 사기성 대체 불가 토큰을 생성해 별도로 수익을 창출했다고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지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블록체인 분석업체와 한국 측에 따르면 북한 행위자들이 2017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12억 달러 상당의 가상 자산을 탈취했고 2022년에만 6억 3천만 달러 규모의 가상 자산을 훔쳤다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어 한 대표단은 북한이 정보기술, IT 인력을 통해 가상 자산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점에 주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IT 인력들은 통상적으로 허위 신분을 이용해 회사에 지원하고 가상 자산으로 급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들이 받는 급여는 복잡한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쳐 북한으로 송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확산 자금 규모와 그로 인한 심각한 결과 모두가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다면서 대표단들은 이런 위협과 관련해 전 세계 국가들이 FATF의 관련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UN 전문가 패널이 각국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의 기준을 긴급히 이행하고 가상자산을 통한 확산자금 조달의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을 상기한다고 이 기구는 강조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기구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WMD 확산자금 조달 척결을 목표로 창설됐습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 수익을 불법 무기 개발에 활용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이 기구도 가상자산을 통한 확산금융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북한의 관련 활동을 지적한 것입니다. 앞서 이 기구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총회 결과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을 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구하는 고위험 국가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2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중국 회사가 또다시 북한 선박의 소유주로 국제기구에 등록하며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 내척을 자국 선박으로 등록하면서 올해 북한이 취득한 중국 선박이 모두 18척이 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회사가 소유주로 등록된 선박은 북한 선적의 남포 5호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에 따르면 단둥푸안 이코노믹 트레이드라는 이름의 회사가 올해 4월 11일부터 남포 5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습니다. 단둥푸안은 등록 국적이 중국으로 표기된 중국 회사입니다. 또 회사 주소 직한엔 단둥푸안의 실제 주소 대신 북한 남포 문화동 소재 남산시핑을 대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GISIS에 게시된 내용만으론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북한 회사인 남산시핑 소유의 북한 선박 남포 5호가 4월부터 단둥푸안이라는 중국 회사에 의해 소유권이 관리되기 시작했고 이런 내용이 최근 게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박업계에선 대리점 형태의 선박회사들이 실제 소유주를 대신해 선박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단둥푸안도 남포 5호의 중국 입출항을 돕는 대리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둥푸안은 소유한 선박이 남포 5호가 유일한 초소형 회사입니다. 북한 선박의 운영을 돕는 이 같은 행위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2016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와 임대, 운항은 물론 선급 혹은 관련 서비스 제공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VOA는 중국 회사인 산둥 자이저우 인터내셔널이 2023년 1월부터 북한 선적 선박 자이저우 2호의 등록 소유주로 등재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 회사가 북한 선박의 소유주가 된 사례가 올해만 두 번째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조정관 대행은 최근 자이저우 2호 사례와 관련한 VOA의 보도에 대해 특정 선박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선박 등록을 포함해 북한 선박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며 관련 행위가 제재 위반이란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중량 톤수 3,193톤인 남포 5호는 2005년 건조된 비교적 신형 선박입니다. 건조 첫 해부터 중국 선적의 신양 하이호로 운항되다가 2021년 1월엔 중국 선적을 유지한 채 이름만 신양 홍호로 바꿨습니다. 남포 5호가 중국 회사에 의해 소유 관리되는 문제와 별개로 이 선박이 최근까지 중국 선박이었다는 사실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중국 중고 선박이었던 신양홍호가 어떤 과정을 거쳐 북한 선적의 남포 5호로 다시 태어났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대북결의 2321호 등은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포 5호가 얼마 전까지 중국 선박이었다는 점으로 볼 때 중국 중고 선박이 불법으로 북한에 매각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중국 중고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단 사례는 더 있습니다. BOE가 27일 IMO GISIS의 북한 선박 목록을 확인한 결과 남포 5호 외에도 화평호와 송림 6호, 아봉 1호가 최근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0년 2월 건조된 화평호는 건조 이후 9년간 중국 선적에 평순 28호로 운영되다가 2019년 9월부터 중국 깃발의 하이순펑 6호가 됐습니다. 그러다 올해 1월 화평호가 됐고 최근 GISIS의 북한 선적에 화평호로 공식 등재됐습니다. 화평호를 등록한 주체는 평양교구동 소재 화평시핑으로 등록일은 2023년 1월 26일로 명시됐습니다. 그 밖에 송림 6호는 올해 3월 중국 선박 저자우지 1099호에서 북한 선박이 됐습니다. 또 유조선인 아봉 1호는 2022년 1월 선적 미상에서 북한으로 선적이 변경됐지만 최근 북한 선적이란 사실이 GISIS에 보고됐습니다. 앞서 BOE는 올해에만 모두 13척의 중국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GISIS에 새롭게 등록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때 중국 깃발을 달았던 향산호가 올해 1월 북한 선적으로 등록됐으며 2월엔 태자봉과 금강 1호가, 3월엔 송림 9호와 은하수호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꿨습니다. 또 4월엔 태령 3호와 덕성호, 황룡산호, 대동문 1호, 해연 8호가 북한 깃발을 달았고 5월엔 송림 5호와 모란봉 7호, 설경호가 새 북한 선박으로 GISIS에 공식 등록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선박 추적 웹사이트인 마린 트래픽은 선박 화위안다 79호가 자신이 북한 선적이라는 신호를 외부로 발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아직까지 GISIS 자료에는 이 선박이 중국 선적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올해 중국에서 취득한 북한 선박은 최소 14척인데 이번 4척을 더할 경우 모두 18척으로 늘어납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락원 1호 등 총 6척의 신규 선박을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작년보다 3배 많은 선박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선적을 바꾼 것입니다. 앞서 BOE는 북한의 중국 중고 선박 취득과 관련해 여러 차례 중국 정부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 조정관 대행은 북한 선박 취득 가능성과 관련한 지난 21일 BOE의 이메일 질의에 과거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지속적인 선박 취득을 조사하고 추적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해외 선적 선박을 북한의 양도 판매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선박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패널의 최신 보고서에 몇 가지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올해 4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으로 매입한 선박 21척을 포함한 25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선박 매매와 취득 과정의 복잡성을 악용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이 한국 등 동맹들과 군사협력을 심화하고 중국에 대응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는 북한, 이란, 중국 등에도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화당의 2024 대선 후보에 도전하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27일 중국에 대한 보다 강경한 대응과 한국 등 동맹들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의 미국 기업연구소 AI가 주최한 대담에서 중국은 단순한 경쟁국이 아닌 적국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우리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외국 위협이라면서 대중국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 현대화와 확대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미국도 군사력을 더욱 증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신속히 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We must also rally nations to our side. We should deepen our military ties with Japan, South Korea, and Australia.
헤일리 전 대사는 우리는 또한 국가들을 우리 편으로 결집시켜야 한다며 일본, 한국, 호주와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고 인도, 필리핀과도 더 강한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만큼이나 유럽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럽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국내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중국의 미국 대학에 대한 투자를 막고 미국에 대한 로비를 금지하며 첨단 기술의 중국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이 근절될 때까지 중국과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중단하도록 의회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멕시코 카르텔이 펜타닐로 전환하는 거의 모든 화학 물질을 중국 업체들이 제조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공화당 진영에서는 헤일리 전 대사 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팀 스콧 연방 상원의원, 엘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등이 경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한편 헤일리 전 대사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확실히 승리할 수 있도록 미국이 동맹과 함께 협력해 무기와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ake no mistake. A win for Russia is a win for China. But if Ukraine wins,
헤일리 전 대사는 러시아의 승리는 곧 중국의 승리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면 중국의 타이완 문제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한 신호를 보내며 이란에는 폭탄 제조에 대한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사태 이후 푸틴이 산만하고 불안정한 지금이 엄청난 기회이며 지금이 우크라이나가 움직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러시아는 가장 낮은 지점으로 떨어졌다며 이란에서 드론을, 북한에서 미사일을 들여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뿐 아니라 모든 러시아인들과 러시아의 동맹들도 깨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열병식 준비 정황이 포착된 평양 김일성 광장에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선 서쪽 광장 곳곳에 놓인 하얀색 물체가 식별됩니다. 물체는 광장의 약 10에서 15%를 채울 정도로 작지 않은 크기를 하고 있으며 모형은 직사각형 3개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또 바로 앞 광장 중심부에선 테두리 형태의 사각형 물체도 식별됐는데 실제로 물체인지 혹은 인파가 만들어낸 것인지는 현재로선 판독이 불가능합니다. 앞서 VOA는 22일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일대에 대형 인파가 집결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열병식 약 두 달 전 평양 미림 비행장 인근 열병식 훈련장에 병력과 차량을 집결시키고 약 한 달을 앞둔 시점부터 김일성 광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개최하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움직임이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일, 즉 북한의 전승인 70주년인 다음 달 27일 열병식 개최와 관련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5년, 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외 기념일에 열병식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는 전승절 70주년과 별도로 정권 수립 75주년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인 9월 9일에 또 다른 열병식을 개최할지도 주목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5m, 서해 북부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 25도 예상됩니다. 신의주 아침 21도, 낮 27도, 구성 아침 21도, 낮 2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 28도, 희천 아침 20도, 낮 26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24도, 신계 아침 21도, 낮 2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2도, 낮 26도, 평강 아침 20도, 낮 23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맑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21도, 낮 27도, 장진 아침 14도, 낮 22도, 청진 아침 20도, 낮 28도, 김책 아침 20도, 낮 2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맑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6도, 낮 27도, 김영권 아침 12도, 낮 23도, 삼지연 아침 13도, 낮 23도 예상됩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세계 뉴스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7일 셰펑 주미 중국 대사와 통화했다고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매튜 멜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통화에서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다뤄졌으며 이는 지난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다뤄진 내용들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후속 조치와 관련해 양국 간의 차하위 고위급 차원에서 많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방중기간 블링컨 장관이 친강 중국 외교부장을 미국에 초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방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밀러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별도 성명에서 셔먼 부장관이 통화에서 모든 범위의 현안들에 걸쳐 양측이 개방적 의사소통 창구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우리 이익이 일치하는 잠재적인 협력 분야뿐 아니라 우려 분야에 대해서도 제기하기 위해 외교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 대사는 이날 통화에서 양국 관계의 점진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고 중국 관영 CGTN 방송 등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5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안보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을 지원하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장갑 차량 외에 만여 기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7만여 기의 또 다른 대전차 체계와 탄약, 각종 포병용 탄약과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체계,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인 하이마스 등을 위한 핵심 탄약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침공이 시작된 이래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요구와 장기적 안보 지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발생한 러시아 내부 반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의 위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스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은 2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지도자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나토는 최근 며칠 동안 러시아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나 그 동맹 벨라루스가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동맹을 방어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 오해를 하거나 오해할 여지는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은 다음 달 11일부터 이틀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동맹에 맞서기 위한 나토의 역량과 준비태세의 추가적인 강화 조치가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은 또 벨라루스로 간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와 그의 군대 일부가 벨라루스에서 무엇을 할지 혹은 그들이 그곳에서 해체할지 결론내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나토 지도자들은 최근 상황을 감안해 나토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확전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 나토 동부 지역에 대한 방어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뉴질랜드와 베트남, 몽골, 바베이도스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던 자신의 지난 2014년 뉴질랜드 방문을 언급했습니다. 시 주석은 그동안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모두의 실질적 이익이 되고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다면서 중국과 뉴질랜드는 서로를 적대국보다는 파트너로 봐야 하며 위협보다는 기회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뉴스